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 친구 3명과 함께 룸메이트 하면서 4명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 4명이 그 대학생이 살다 보니까 집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엌이 지저분하고 막 그릇도 이곳저곳에 있고 씻지도 않고 아주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보다 못해서 친구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최소한의 우리 서로의 그런 필요한 부분들, 양심을 좀 지키자. 그래갖고 약간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느낌으로 좀 이야기를 한게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서로 나눈 내용이 함께 음식을 먹었으면 요리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이 돌아가던 혼자서 하건 알아서 설거지를 책임지자. 만약 혼자 음식을 먹었으면 그 사람이 먹고 설거지까지 책임지자. 만약에 음식을 먹었으면 요리를 했으면 기본적인 반찬, 기본적인 그 재료들, 예를 들면 뭐 쌀, 소금, 식용유, 버터, 계란, 파, 이런 것들은 공동구매로 해서 4분의 1씩 하고, 그 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쥐포를 샀다 그러면 그건 이제 자기 돈으로 계산해라. 지금 생각하면은 뭘 그때 그렇게 쪼잔하게 이런 것까지 했나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밥통을 집에 가서 열었더니, 밥이 색깔이 노란색으로, 누른색으로 변하면서 오래된 것 같은 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이거 누가 먹고 아직도 안 치웠어. 그 밥통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거를 한 사람이 반드시 치우겠지.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밥통을 열었는데, 밥이 거의 썩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씻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치워야 되니까. 그 나중에 봤더니 밥통이 밥이 썩어서 곰팡이까지 슬고 뭐 굉장히 정말 뭐 정말 밥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누가 했냐? 먹은 사람 빨리 치워라. 서로 불편하게 왜 서로 간에 이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 세 명도 동일하게 막 열을 올리면서 같이 흥분하는 겁니다. 서로 막 비난해요. 누가 치웠냐?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좀 시간을 짚어보면서 누가 했는지를 찾아봤더니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바쁘면은 집에 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저희 집에 두 명이 놀러 왔다가 저희가 오면은 같이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주인들이 다안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밥을 해먹고 친구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밥통에 밥은 집주인들이 알아서 나중에 그 컨티뉴에서 먹고 치우겠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끼리는 그 집에 사는 친구들하고는 설거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곰팡이가 슬어서 밥통을 버리게 된게 이제 결과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최소한의 책임으로 서로를 섬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소를 넘어서 그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왔더라면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한다 생각했더라면 먼저 본 사람이 치우면 됐는데 설거지하면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만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과가 생긴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의 이유라는 책의 저자인 이 홍성수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은 모든 인간이 인간의 타고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하며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전제는 최소한의 약속, 최소한의 제도, 이 최소한은 반드시 서로 지키자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르크를 읽었어요. 단국대 그 법철학 명예교수가 쓴 글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의 법은 그 내적인 윤리의식과 분리된 채 기능적으로 행정 규범과 경제 규범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법이 단순한 기능 합리적인 것으로 될때그 법은 최소한의 도덕 규범으로서의 윤리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규칙만을 지키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는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접촉되지 않으면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새벽에 갑자기 막 법을 얘기하고 법처럼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또막법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는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회의 법은 최소한의 규칙을 반드시 지키자라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법은 최대한의 사랑과 보호로서 우리가 서로 지키고 서로를 섬기고 우리들이 함께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대한의 사랑과 공의로서 이들을 지키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만 좀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한 가지 상황이 등장을 하죠. 피살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범인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발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변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온 공동체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장로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 죽이고 레위 자손들은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하고 그 후에 장로들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해된 자의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하나님 무고한 피를 우리에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대속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보시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공동체는 죽은 사람 앞에서 무고합니다. 누가 살인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서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누가 살인자인지 모르고 이들은 무고한데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이때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발생한다면 가까운 인근에는 반드시 죽인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률이 높겠죠. 이러한 감정적인 공동체 속에 이러한 감정적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할 수 있고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속죄하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마음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관심은요, 죄로 인한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사해주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이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로운 방법대로 이들이 행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정직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정직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기뻐하는 또는 옳은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를 사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마을 공동체에 무고한 자들 가운데 숨겨진 살인죄를 지은 자와 또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용서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숨겨진 죄와 유한함에서 오는 무력함, 무기력, 그리고 죽음의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여기서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 있죠. 살아가면서 전혀 나랑은 무관한 것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속에서도 나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동떨어진 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또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겁고 힘든 자를 돌보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이웃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또 이어서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십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은 여자와 혼인하는 그런 경우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문서에 의하면은 고대의 아수르 같은 나라에서는 포로를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포로의 손이나 발에 족쇄를 채우고 또 입술과 코와 혀에 이 구멍을 뚫고 고리를 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나 그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전투력을 잃게 하기도 했고 반란에 혐의가 있으면 손발을 자르기 일쑤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는 어땠을까요? 주인의 소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던 물건으로서 취급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깨끗이 하고 손톱을 밀고 포로의 의복을 벗게 하고 한 달 동안을 혼자 살며 애곡하고 그 후에 부부가 되게 한다. 이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면 그 여성을 자유롭게 가게 하고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팔지 말고 욕보였으면 종으로서 더 이상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성을 전쟁 후에 노예로서 데려온 전리품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0일 동안의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한 것은 그 시간 동안에 여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고 온 가족과의 유대를 끊는 그러한 30일의 시간이고 남자는 그 시간 동안을 존중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보여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성을 노예로 여기지 말고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이 같은 민족으로서 자신의 그 부인으로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면서 권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록 노예로 잡혀왔지만 그 후에 이 유대인 남성과 결혼하였을 때 그 상황과 마음을 최대한 존중해주라는 것이고 혹시 마음이 변하였더라도 이 여성을 동등히 여기고 최대한 그 보호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약한 자, 그것도 약한 여성, 노예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낮은 신분, 노예의 비참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구약에 보면은 노예에 대한 대우가 이토록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보호하고 존중한다 했지만 그 신분 자체가 그렇게 낮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스스로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대속물이 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예의 비참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노예가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노예처럼 종처럼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속물이 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참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노예처럼 섬기시며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종로로 뛰어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내가 무엇에 묶여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누군가는 상황에 눌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심령이 마치 노예와 같이 정말 비참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로운 축복받는 그렇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리하셨듯이 이 오늘 율법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이 그 최대한의 존중과 사랑이 이렇게 흘렀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더 세워주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